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2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지난주에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읽기 시작했던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다음주에 읽을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나의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설교처럼 묶었는데 너무 길어서 악을 3등분했습니다. 3등분을 하는 기준을 우리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작은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러면서 앞에 만들어드렸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오늘 한 번 더 했는데요. 20절에서 23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을 살짝 끌어올리려면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 남은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라고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침략자들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를 하나의 묶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큰 주제 하나를 잡았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에 부분에 아수르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를 들어서 징벌을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 일이 일단 끝나고 나면 내가 아수르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남은 자들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멸하시는데 이 멸하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면 오늘 이 서론이 조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셨어요.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남은 자를 위해서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남은 자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설교로 원고를 해놓고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 안에 남은 자를 이렇게 딱 품어 안고 계시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 지금 안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24절이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좀 피십시오라고 해놨잖아요. 24절 같은 경우로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글을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남은 자만 돌아올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결론을 벌써 갈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불로서 심판하시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너희들의 남은 자고 너희들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야기는 당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그렇게 뭐 수백 번 읽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보셨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걸 보질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해주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에게도 그런 말씀 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그 카톡방에 주일 아침이 되면 한 7시 정도 되면 설교 요약과 주보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구역 식구단에 보내주십시오. 미리 보고 오시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오늘은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올려놨어요. 그게 뭐를 올려놨는가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그거를 올려드린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예요. Fear not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사야서 37장에 가면 앞에 자막 없어요. 이사야서 37장에 가면 아하스 왕의 시대가 지나고 그때 37장에는 어느 왕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원수들이 적군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애워싸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를 해주시는가 하면 용기를 주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사야서 3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 히스기야처럼 왕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왕이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러지만 하나님은 신분의 낮고 높은 것을 따지지 않고 왕에게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주 미천한 신분, 신분이 아주 약한 사람들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약의 한 구절 찾아볼게요. 어떤 장면인가 우리 다 알기 때문에 앞에 자막 안 만들었어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목자가 양을 치고 밤새 양을 지키면서 있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추워가고 이러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목자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 목자의 직업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큰 목장을 가지고 있고 뭐 젖소가 수천 마리 있는 그런 목장의 주인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그 목자는 조선시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 조선시대와 연결을 해서 놓고 보면 백정과 같은 신분이에요. 아주 낮은 신분이에요. 백정은 노예들 그 종들이 취급도 안 하는 직업이 백정이었거든요. 근데 목자가 예수님 시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낮았어요. 근데 그 낮은 신분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맞죠? 지난주에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예요. 우리가 남은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아수르와 같은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의 공격에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 안 돼요? 이거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품에 안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요,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쟤네들, 너 때리려고 너 공격하는 쟤네들 금방 멸망하기 때문이야. 걔네들 조금 있으면 사그러질 거야, 없어지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수르가 곧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5절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에 종종 주장하고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접속사. 이 부분의 접속사는요, 진짜 있어야 돼요. 너무 아쉬워요. 25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4절과 25절을 이제 연결을 하면 뭐가 되냐면 24절 끝에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25절에 왜냐하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르가 오래되지 않아서 멸망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을요 불과 10여 년 정도 남겨주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남은 자는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품 안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쟤네들 금방 멸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5절 말씀 여러분 이제 펴보세요. 두 개의 대조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날이 되면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대조가 있죠. 너희들과 그들이에요. 너희는 누군가면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거만 떨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렇게 두 개의 대상이 대조가 되고 있고 그 결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진노를 멈출 것이고, 여기서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너에게 진노를 멈추고 쟤네들은 멸할 거야. 내가 망가뜨릴 거야. 이게 엄청나게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이 우리들 눈앞에 있을 때에 그 사건과 사고를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가치관 하나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는 저주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저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인류를 향해서 주는 저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마치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햇빛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혜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다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병이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씨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약을 먹었더니 괜찮고 저 약을 먹었더니 괜찮고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감사가 대상이 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영광의 대상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 이 팬데믹 사건이 우리들 눈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그 불로서 심판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상한 거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서 심판하는 그 심판이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돈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학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이기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등장을 하고 그 일에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듯이 마지막 그날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섬겼고 교회 청소했고 이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자연재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오직 주의 능력밖에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품 안에 안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마치 환난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주곡이에요. 프렐루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서곡이에요. 그날에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 진노의 불을 피해가는 것을 이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의 전주곡이 아니라 저주의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품 안에 안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쟤네들 조만간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들어보세요. 형아가 동생을 막 때리려고 그래요. 짓궂게 그러고 막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네 동생이 응애응애 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품 안에 딱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형아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떼찌해 줄게. 할머니가 대체해줄게. 그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언제나 하게 될래나.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원수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품 안에 앉아주시면서 놀라지마. 너 하나님이야. 그리고 쟤네들 금방 멸망할 거야. 그리고선 가만히 있어.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2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채찍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치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서 I 그 1인칭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26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표현을 할 때에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3인칭을 써요. 그런데 1인칭을 쓸 때에는 법정으로 놓고 이야기라면 판사가 굉장히 근엄한 모습으로 꾸짖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꾸짖지만 그리고 3자,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하는 거하고 내가 판사인데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근엄함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공평함도 가지고 있지만 3자의 표현을 할 때, 3인칭의 표현을 할 때에는 즉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가 뭐에 근거한 거예요? 법. 법에 근거를 한 거잖아요. 법에 근거를 해서 공평하게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채찍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표현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감정이 치워져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채찍을 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원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채찍을 드신다 그러는데 이 채찍을 들었다라고 할 때 채찍을 휘두르잖아요. 고대 사회에 채찍을 휘두를 때에요 옷을 두껍게 입은 사람에게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채찍질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등어리를 다 벗기잖아요. 옷을 다 벗기고 맨살에다가 치잖아요. 옷을 벗기는 그 작업은 뭔가면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은요 그 고대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제국이고 바사, 그 다음에 바사인데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국들 중에 가장 강대했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바벨론보다도 더 강대한 제국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있었던 예를 두 가지를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수치심을 주고 어느 정도로 망하게 하시는지 두 가지 예를 역사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가 미디안 이야기예요. 미디안은 이방 족속입니다. 미디안이 오렙 바위에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바다를 건너는 것. 그게 애굽 시대에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아주 짧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뭐 홍해 바다 건너가는 건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오렙 바위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쉽게 외워지지가 않은 부분이니까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들어서 공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지도자를 세웠어요. 당신은 왕이 없었으니까 그 세운 지도자를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사가 16명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고요. 아마 그 다음에 유명한 사사가 기드온이 아닐까 싶어요. 기드온 그러면 대주 유명한 그런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300명 용사. 그렇죠? 300명 용사가 있고 항아리, 횃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긴 시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300명 용사, 3만 명에서 300명 추린 거예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서 공격하게 했고 그리고 수많은 이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에 미디안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기드온이 미리 알고 그 나루터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건너가게 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말을 해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투리 하면은 이거는 미디안 사람이다. 그러고서 이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미디안의 방백들, 사사기 7장에 가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미디안의 방백들을 오렙 바위에서 쳐 죽였다. 방백은 지도자들입니다. 장수들입니다. 혹은 성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쳐 죽인 자리가 어딘가 하면 오렙 바위예요. 거기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수르를 채찍을 들어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팔에 이 남은 자를 안아놓고 걱정하지 마. 내가 떼찌해 줄게. 그러면서 떼찌하는 그 모습이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의 방백들을 죽였던 것처럼 아수르를 하겠다. 아수르를 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채찍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홍해바다에 가서 그렇게 다급해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고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열 가지 재앙, 열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야야 졌다 졌다.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데리고 나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뭐 하루 이틀 지났겠죠.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내보냈잖아요. 그것도 재물 다 줘갖고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어디까지 몰려갔어요? 홍해 바다 앞까지 몰려간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이 몰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홍해 앞바다로 다급하게 몰아낸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몰아낸 거예요. 애굽 군사가 몰아낸 거예요. 그렇게 몰아내는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몰아내고 있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든 거예요. 막대기를 든 거예요. 지팡이를 들은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게 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애굽 군사들이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바다 건너편으로 이미 빠져나갔고 애굽 군사가 바다의 한 가운데 와 있을 때에 다시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물로 그들을 수장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아수르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정세를 잡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공격했던 원수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그날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이런 얘기 들으면 신나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들 계속 있어요. 남은 자들 계속 있습니다. 품 안에 있으면서 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 구원했잖아. 쟤네들 금방 멸망할 거야. 내가 떼찌해 줄게. 너희들 건들지 못하도록, 너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떼쳐줄게. 그러면서 네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어깨에 있는 무거운 것들, 쟤네들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 벗겨줄게.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줄게. 라고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재밌게 돼 있어요. 27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여기까지는 알 것 같아요. 무거운 짐과 멍에를 누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가 하면 아수르가 줬어요. 아마 고난 노역을 시키기도 했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됐더니 그 멍에가 너희들이 살이 쪘기 때문에 멍에가 부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조금은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집에 그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죠. 고양이도 있으실 거고 저희 집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말로만. 근데 얘네들 사이즈가 중형 사이즈예요. 아니 중형도 아니고 그냥 작은 사이즈의 강아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그 밖으로 드나들 수 있는 그 개문 그 뭐라 그래요? 개들 들락날락하는 거 있잖아요. 왜 딱 사이즈 맞게끔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요즘은 못 나가요 두 마리가 다. 왜 못 나가요? 하도 매겨놔가지고 못 나가요. 돼지가 돼가지고 못 나가요. 그러니 밖에 산책을 갈 때에 강아지들이 적당하게 목에 하잖아요. 그렇죠? 목줄을 해요. 줄로 했는데 아이 이 강아지들이 막 찌면 어떻게 돼요? 줄도 큰 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 강아지가 강아지가 아니라 송아지가 돼버리고 나면 그 멍에가 그 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멍에를 갖다가 줬어요. 짐을 씌웠어요. 특별히 멍에는 굴레와 같은 건데 이 이스라엘이 점차 살이 찌고 기름져가지고 그 멍에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점점 세지고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 멍에를 벗었다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들의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수르에게 손 내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그 멍에를 벗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멍에가 부서지게 한다는 거예요. 부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날의 이 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우월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짐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지금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하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날에는 원수가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씌웠던 그 멍에라 할지라도 그 굴레라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굴레를 부서지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될 때에 그날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합시다.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죄의 굴레를 벗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짐은 이미 그 굴레는 이미 벗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죠.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화가 났을 때는 그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원수가 금방 멸망할 거야. 내가 대치해 줄게. 힘들었지? 내가 다 벗겨줄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품어 안아주시고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